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복음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 왜 믿지 않았는지를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의 본질과 원인을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장 41절서부터 44절에서는 불신의 원인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힙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30절부터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대십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알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은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대십니다. 36절을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역사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고 38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케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인간이 한 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거를 대십니다.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비둘기와 같이 내린 성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형용을, 성령의 형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때에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이 보고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세 가지를 증거로 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셨는데 이제는 성경도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을 믿고 성경을,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가운데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자세히 묵상한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게서 수렴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클라이맥스요 완성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많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는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들의 문제의 근원을 밝히십니다. 41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만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인간의 영광을 취했다면 나를 너희와 같은 동류로 알고 나에게 왔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에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노라. 나는 너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이러니컬하고 가장 비극적인 현실을 탄식하시며 말씀합니다.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인간의 이름으로 왔다면은 환영했을 거라고. 내가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로 왔으면은 영접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약 100년에 걸쳐서 자칭 메시아가 여러 나타났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믿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로 AD 132년에 나타난 사이먼 벤 코세바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아키바도 그를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라고 하며 그를 칭송하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혹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44절에서 말씀합니다. 41절에서 암시하셨던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서로 인간의 영광을 주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광의 빛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모세가 쓴 율법이 너희가 그렇게도 연구하고 묵상하는 구약 성경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대로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겠지만은 너희에게 율법이 주어졌기에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하십니다. 모세오경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오경에서 나에 대해서 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가 바로 나인 것을 알았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47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경외하는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 어찌 너희 눈에 모세보다 못하게 보이는 나의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4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진리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하기 원한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새벽 기도와 주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주일이면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오기를 원치 않는가? 우리는 그 표면적인 이유를 잘 압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골고다까지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복음서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지만은 곧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인 것을 포기하고 가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선한 일 행하고 의로운 삶 살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매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말씀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이름으로 오셨다면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오셔서 로마군을 멸하시고 헤롯 왕을 패하시고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으시고 경제 정의를 회복시키셨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53장 2,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슬픔과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흉측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 예수님은 심히 사모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는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교인들이 찾고 존경하고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로 선호하는 목사들을 보면 압니다.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회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인간이나 단체가 부여하는 권위와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오는 목회자들을 멸시합니다. 대신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학자들이었는데 예외였던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명예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 후에서야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이름을 갖고 오는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가 오늘날 교회들의 목회자로 어플라이했다면은 예외 없이 모두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런 세속적인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 세계가 4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것을 잘 알기에 오늘날 수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반 명문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말이 잘 되지 않는데도 미국까지 와서 더 공부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지만 다시 목회학 석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THM 신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 신학 박사학위를 합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목회를 하면서 딸 수 있는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합니다. 1년에 한두 주일만 가서 3년 동안 수업을 듣고 나중에 연구 논문이 아닌 프로젝트 리포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왜 미국까지 와서 신학교에서 그 많은 학위들을 하는가? 물론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에 필요하다고 확신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도 인간이 좋아하는 그러한 많은 종이장이 있으면 좌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목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아니라 좌배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종이짝을 수집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 신학교를 다닌다면 얼마든지 학위에 목을 걸지 않고 청강할 수도 있고 지금 세상에는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모든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데에는 당장 강의실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첨단 지식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Pastoring입니다. Pastoring이라는 것은 양치는 겁니다. 양치는 것은 3D 업종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job입니다. 그거 하는데 고학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일이 되면 교회가 꽉꽉 차지만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드문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문가?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버리고 매일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죽는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드문가? 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문가?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가?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그 단순한 거 따르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주님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합니다.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영광에 눈이 고정되고 홀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나중에 세상을 마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영광을 쫓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었고 늘 걸림돌이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가운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8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하는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물리학계에 큰 공헌을 한 분이고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투표한 결과 공전에 10명의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5년에 스웨덴 왕립과학원으로부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잠 깨우지 말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신문기자가 노벨상 수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글을 읽고 실제로 살아있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 번 봤는데 제가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 노벨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많은 물리학자들은 자기가 노벨상 수상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운동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탈 수 있도록 자기 논문을 인용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데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노벨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이게 도대체 왜 법석인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스웨덴 왕립 과학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XYZ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기에 고귀한 일을 했다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렇다고 치자고. 나는 노벨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It's a pain in the neck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약간 완화시켜서 설교하는 석상에서 부적합하지 않도록 고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곧 말합니다. 나는 영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가 한 일 이거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좀 만족감을 여깁니다. 그리고 내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여긴다고. 그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노벨상 주느라고 법석 떠는 것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해가는 즐거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구하던 것을 진리를 발견했을 때 오는 그 놀라운 희열 이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명예, 영예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봐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영예는 어깨의 견장과 같다고 그리고 우리 유니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은 이분의 아버님이 유니폼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유니폼 세일즈맨이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 왜 사람들이 포프 앞에서 전부 엎드리냐고 로마 교황 앞에서 다 엎드리냐고 여기 있는 옷 때문에 그렇다고 유니폼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 유니폼을 벗겨놓으면 아무도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었건 안 입었건 그 사람은 변한 게 한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옷을 보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다고. 세상의 영예는 유니폼에 불과하다고. 견장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언어 소사이어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한심한 일인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경험을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리스타라는 언어 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피선돼 갖고 들어가 보니까 그 언어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의자 돌리면서 하는 일이 누가 우리 이 클럽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그러한 공을 세웠는가, 그런 사람 정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파인만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절실하게 느꼈기에 나중에 미국 국립과학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 그 회원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둘러앉아갖고 누가 학술원 회원이 되기에 합당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이 영광을 받아서 마땅한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없고,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립니다, 불쾌했기 때문에. 불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 교수들과 기독교 대학 총장들과 목회자들보다 수백 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리더들의 자기 소개를 보면 딱지 모으듯이 모은 학위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상과 표창과 훈장과 졸업장과 증명서와 명예와 업적을 나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수석 졸업했다는 것을 밝히고, 신학교도 그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졸업하지 않고 밸러딕토리언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세상에서 어떤 영예를 누렸느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인정해 줬느냐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심판 기준은 네가 십자가의 영광을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유일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는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는 서로 등 두들겨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사를 남발하는 문화입니다. 못생긴 사람 앞에 놓고도 You are beautiful. 중간 정도 생겼으면 You are really beautiful. 정말 잘생겼으면 Wonderful, Fantastic, 5만 가지 형용사를 다 동원하는 문화입니다. 누가 큰 금액을 기부하고 헌금하면, 또 그랜드 피아노 같은 큰 성물을 기부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발 부는 자들은 이거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들은 완벽하게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래라, 우리는 우리 배짱대로 삽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립식에 손을 비틀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물품을 기증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병마다 누구누구 장로 기증, 누구누구 권사 기증 이런 것들을 씁니다. 신학교 가면 한결같이 그 수많은 건물들과 그리고 물품들 밑에 누가 기증했다고 써 있습니다. 몇 년 이민 과정 매차 학생들이 기증했다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길거리 보도블락에 빨간 벽돌 위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놓고 얼마씩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지난 3, 4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전도자, 그분은 아직 세상을 떠나시지도 않았는데 미국 수많은 신학교와 대학에 누구누구 동상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누구 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학교들은 그 짓을 하고, 또 그 당사자는 그 제막식에 가서 훌륭하게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사는 삶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미국 문화 지극히 세속적이고 경박한 문화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미국에 와서 유학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내가 죽을 때 받는 영광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을 때 받는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발 세상의 명예, 영예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랍비라고 부름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파더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닥터라는 얘기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레버런드라는 얘기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개 다 있는 사람은 레버런드 닥터 누구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보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올랜도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들 웹사이트 다섯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한결같이 목회자 소개하면서 닥터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명예는 패스터입니다. 목사라고. 닥터라는 건 100% 세속적인 타이틀입니다. 대학교에서 누구를 프로페서라고 부르는 건 그분의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닥터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세속적인 호칭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말라고 너희는 주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장발장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우리 모두 압니다. 수련회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옛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원함은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두 개는 either or라는 얘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겁게 살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 학위와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예수님과 같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또 부, 떡 이런 것들 아무리 제시해도 예수님 전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말 찬송가 147장을 보면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자랑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 결과가 어떠한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 주민들이 헤롯에게 아첨하느라고 헤롯이 하는 얘기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다 했을 때 헤롯이 그 아첨을 덥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셔서 충을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벌레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로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예는 유니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 영예, 우리가 입는 유니폼과 같아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한 것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에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 그것만을 늘 바라보며 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부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고정하고 세상의 영광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영광을 구하고 삶으로써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님을 진정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서 모두 영생 얻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